지금부터 한 13년 동안 성경의 많은 부분을 지금까지 한 13년 동안 성경의 많은 부분을 설교하고 강의했습니다. 제가 뭐 숫자를 세보진 않았겠지만 한 2,000편 정도 설교하고 강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지금까지 강의하고 설교한 모든 노트, 제가 설교나 강의를 하면 보통 A4용지로 두 장에서 이제 세 장이 나오는데 빽빽하게, 이 모든 노트를 다 인터넷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거의 있는 그대로 다 강의를 하고, 그 안에 나오는 여러 주제들을 또 주제별로도 설교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라고 한 사람이 맡은 그 직무, 그 직무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알려주는 건데, 어쨌든 그 일을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유익이 됐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은 아시는 것처럼 킹제임스 음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교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불철주야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내가 이 교회 지금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들어서는 성경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책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서울과 부산에 킹잼 성경을 쓴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자기 교회 그 성도, 여성도 성추행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많이 놀라기도 하고, 어쨌든 한국에 이제 들어온 지 만 30년이 됐습니다. 이 30년 동안 성경 신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발버둥을 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또 한 20년 전쯤에 교회를 하나 시작했다가 제가 이제 망치기도 하고, 또 13년 전쯤에는 이 교회를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성경 신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변화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변화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그 성도들도 제 눈으로 이제 보게 됐습니다. 킹제임 성경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킹제임 성경이 제일 좋다고 뭐 이렇게 운운하더니 순식간에 마음이 변해서는 그 성경 다 갖다 버리고 심지어 교회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이런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듣고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면, 그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편을 강의를 했어요. 대다수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경구절 하나 읽고 뉴스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30분 떼어서 하는 그런 설교가 대부분이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별로 책별로 이렇게 수천 편의 설교를 이렇게 해서 그것도 다 분류를 해갖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한 그런 일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어저께는 어떻게 하다 일이 있어서 부산과 그 다음에 이제 포항에서 올라온 그런 형제님들이 모임을 가지니 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갔습니다. 제가 원래 이 사회적 모임을 제가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가수로 아주 유명한 나얼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나얼, 뭐 웬만한 사람은 아실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옛날에. 킹제임 성경을 쓴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 쓰는 인사 중에 그래도 제일 유명한 사람이 가수 나얼인 것 같아요. 근데 나얼이 왔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교회 아마 제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아마 나얼이 우리 교회 짓는다고 할 때 건축헌금도 하지 않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더니 부산 포항 이런 데서 오신 그 형제님들이 정말 사랑 침략에 들어와서 보면 모든 게 그냥 너무너무 분류별 다 잘 돼 있고 거의 다 잘 돼 있고 그래서 정말 부산 포항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따라오기가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 나홀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 이렇게 또 성경 신자가 돼서 그래서 아주 성경을 열심히 하는데 요 근래에 좀 몇 번 만나뵀다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진영이 전 처음 뭐 누군지 알지는 못하며 전 뭐 그런 데는 저는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또 그런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아마 나홀보다 더 유명하든지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래서 박진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진영이 해놓은 간증이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그 간증이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이렇게 한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읽고 아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연예계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고 그러고서는 이걸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형제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기쁜 이유는 뭐냐 사람이 변화가 돼갖고 그래서 성경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합당한 그런 일들 그 박진영이라는 그 분이 써놓은 그 간증을 또 가서 보니까 오늘 하고자 하는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성품의 변화가 생기는 거 이걸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나홀 형제도 그렇고 어제 올라왔던 그런 부산 포항에서 올라온 그 형제들도 그렇고 성품의 변화 이게 생기지 않으면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왜 믿는 건가 이거에 대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좋지 못한 그런 일들 변하지 않는 그런 일들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는 일단 목사의 능력이 부족하구나. 일단은 더 감화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가 좀 되도록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는구나. 이제 두 번째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많이 뭐 하고 했는데 목사가 성추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워낙 육신이 강한 사람인가 보다. 자아가 구원은 받았는데 워낙 자아가 강한 거예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바뀌질 않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요 근래에 저와 제 아내가 이 실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믿는 것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일단 지옥 불 속에서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지옥 불 속에 가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맞습니다. 지옥 불 속으로 떨어져가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 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반드시 변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빼야 산다 이런 글귀가 있잖아요. 빼야 산다 해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요새 열심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변해야 산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매일같이 조금씩 변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구원 이후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변하는 이런 과정을 성경은 성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sanctification, sanctify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서 거룩하게 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목표를 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롤이니 아니면은 위얼스비니 뭐 이런 좋은 그런 그 목사님들의 책들을 참조해 가면서 성경 말씀을 또 제가 살펴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 가는 거 이걸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구나 집중적으로 그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필요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서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갈라디아 그 교인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율법으로 돼 돌아가려고 하고 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그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바울이 그 갈라디아 그 교회 그 편지를 쓰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어느 정도 마음이 아팠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그 해산의 그와 같은 그 진통을 겪으면서 갈라디아 그 교회에 편지를 쓰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는 것.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이 나오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지금 성화란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그 상황이 안타깝고 심각하고 하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이 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 그런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 썼거든요. 제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제 안에도 그리스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제 아내 안에도 그 다음에 제 아이들 안에도 제 손자, 손녀의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가장 큰 목표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렇죠?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사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도 이렇게 고민하는 걸 보면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잘 준비하고 요리를 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이 되는 그 일, 그 일을 한번 좀 매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 성화 분야 뭐 이런 데서 저의 무능력, 제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설교하는 것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질 않으니 저의 하여튼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 말씀을 최대한 살펴보고 바르게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번 정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처음 두 번, 세 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화는 아주 간단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면 하는 모든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초장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스무 번에 걸쳐서 성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걸 좀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성화 01 이렇게 제가 잡고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는 상당히 좀 뭐라 할까, 좀 철학적인 그런 설교예요. 이게 뭐 어떤 실제적인 그런 설교도 아니고, 왜 이런 주제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냐. 성경 가서 보니까 G-O-D, 큰 G에다가 O-D 이렇게 붙어있는 그 갓이 4078번이 나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성경은 이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여호와를 L-O-R-D에서 대문자로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게 5000번이 나와요. 그 외에도 G-O-D도 큰 G, 큰 O, 큰 D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다 따지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적어도 10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오고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믿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자, 그런데 정작 교회로 오면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기뻐하시는가,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다수 신학자들, 유명한 사람 다 포함해서 대다수 신학자들, 대다수 목사들, 유명하다는 그런 성도들이 동의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정의를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아,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와라, 이 세상에서 뭐 제일 훌륭한 신학자 목사에게 가서 그 얘기하면 그 정의를 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자, 무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면 그 존재가 속해 있는 부류를 이제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개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라. 개 뭐 털이 있고 뭐 발이 네 개고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개과에 속한 거 가서 보니까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개가 실제 가서 보면 종류가 천 종류가 넘어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그 개들의 종류가. 그렇죠? 근데 보니까 개, 그러면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죠? 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들어와요. 왜 그러냐? 우리가 유한한데 그 유한한 사람의 그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모집을 해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개, 아, 요게 생기잖아요. 요게 생기잖아요. 요게 개라는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들어올 수 있냐? 우리가 유한한 세상, 유한한 공간에 살고 있는데 개도 유한한 공간에, 유한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우리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대충 그래도 뭐 열 줄이고 몇 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은 본 적이 없어요.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저와 여러분 육체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주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야. 셋째 하늘, 우리가 이제 새들이 날아드는 첫째 하늘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둘째 하늘이 있고 그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셋째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거주지가 원래가 어디예요? 그 하나님의 거주지가 거기 셋째 하늘인데 거기 가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온 우주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야. 이렇게 되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그런 공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에 살고 있는 무한대로 큰 그런 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라 그러면 이 머리를 긁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의 내리기가. 자, 그래서 성경을 가서 살펴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실제, 리얼리티,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가정하에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안에서 쭉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 가서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쭉 끌고 나가는데 그 말씀 나오는 그 순간 뭐가 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미 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는 겁니다. 예, 성경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세상관과 인생관의 기초가 되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실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분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해서 적어도 개에 대해서도 뭐 열 줄 쓸 수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열 페이지 스무 페이지 쭉 이렇게 진술을 해놔야 될 텐데 그게 없다 그 얘기예요, 성경 안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성경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적인 질문을 한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을 물으면 그러면 어리석으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4편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여러분 노벨상을 타든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라든지 상관없어요. 돈이 수조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당연한 걸 부인하는 거니까 영어로 가서 fool,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악한 자에 대해서 시편 10편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어떤 자야? 교만한 자다.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그런 모든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자다. 그 사람이 인간이 보기에 어떤 선행을 행했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사악한 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로마서 1장 1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뻔하니까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본인도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한 사람들, 그 믿음을 억누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믿음장의 중요한 그 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믿어야 하느니라. 여하튼 부활하신 하나님을 한두 단어 아니면 한두 구절로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알려준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 어떤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런 진술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같으면 여호와 이레, 아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샬롬,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구나. 여호와 니시,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이러한 이름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런 모든 걸 정리를 해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 읽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진술을 다 이렇게 묶어갖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팩트, 요새 많이 얘기했죠? 팩트. 팩트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일단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 한격체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영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대다수 신학자들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과 이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그래서 세 가지 팩트를 딱 제시를 해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다.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면 그럼 우리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다 있잖아요. 일단은 인격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면 특징이 뭐가 있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요. 뭐 개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있어야 일단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인격체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가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영어로는 person이란 뜻이에요. person을 그거를 형용사로 표현하면 personal한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personal하다. 자, 펄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분이 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왜 거기다 사람 인자를 썼냐, 인격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영어로도 펄슨입니다. 영어로 하나님은 펄슨이에요. 펄슨. 자, 펄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펄슨은 세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적인 능력, 뭘 알고 습득하는 그런 능력, 아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지적인 존재가 되고, 두 번째 지적인 존재, 이 인격체가 되려고 하면 두 번째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좋아하고, 그렇죠? 슬퍼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진노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 세 번째 뭐가 있어야 인격체가 되냐? 의지가 있어야만 인격체가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will 영어로 하고 싶다 하는 걸 표현하고 하고 싶은 걸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인격체가 되는 거야. 펄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무슨 저기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무슨 부처나 아니면 이런 뭐 마리아상이나 이런 거 거기 무슨 그게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지정의가 없단 말이에요. 우상은 다 지정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거 가서 한번 보시면 대다수가 지정의가 없습니다. 지정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퍼스널 하니까 제 아내가 예, 인격적인 존재니까 제 옆에 오면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느끼고 그렇죠 교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근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일 이거 어떨 때는 하나님께 급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사용하시고 요 근래 우리가 에스더기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가서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순차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 스무 번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게 주권적인 섭리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70억 명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들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꺾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하시고 화합을 하셔갖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분이다. 이런 분으로 지금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격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인격체니까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 아이들이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격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성경에 가서 father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기 F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그 말을 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몇 번이 나오니 259회가 나오는데 258회가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258회가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저분이. 아버지. 왜 그래요? 인격체니까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예수님은 또 뭐라고?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들과 아버지 이렇게 돼서 아,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가 인격적인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인격적인 존재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우주 공간을 봐라. 지적 설계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지적 설계자가 있는 건 맞아요. 모든 것의 근원, 영어로 얘기하면 Mother Earth다. 그렇죠? 어머니 지구가 있다. 이게 신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다. 그 인격적인 존재니까 같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 영어로 가서 보면 God is a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거나 해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 God is 그 다음에 뭘 영이니까 스피릿을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A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붙어있는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에요. 그냥 God is spirit 이렇게 써놓은 성경은 그건 잘못된 성경이에요. A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거기 있어야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체. 그냥 하나님 둥둥 떠돌아다니는 형체가 없는 이렇게 할 땐 스피릿이라고 그냥 적어야 되는 거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처럼 God is a spirit 이렇게 돼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그런 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영, 영적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으로 영이 나올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영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런 존재를 이야기할 때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 엄청난 규모의 활동을 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거를 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에 비해 하나님이 무한대로 뛰어나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나 짐승은 뭐라고 얘기하냐? 육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flesh라고 얘기해요. 육체. 사람이나 짐승은 육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육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힘이 약한 존재구나. 그런 뜻이에요. 힘이 약해요. 우리 이거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이게. 그 힘이 약해요. 이것과 반대가 되면서 영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될 때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힘을 가지고 있고 활동을 하는 그러한 그 존재를 표현할 때 이거를 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사는 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 하나님이 어떻게 파워풀한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영 중에 하나인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열왕기하 19장 35절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주의 천사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여요.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게 영이란 그런 뜻이에요. 영.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건 하나의 천사에 지나지 않지만 그 천사를 만드신 분, 그렇죠? 그보다 훨씬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신 분,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활동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 안에 무한대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본인 안에 무한대의 생명이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뭐라고 표현해요?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 무한한 생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없어요. 우린 다 물리적인 공간 안에 갇혀 사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제 집엔 지금 없잖아요. 그 제가 제 집에 가 있으면 저는 여기 없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물리적인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열 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나를 비교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형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 하나님은 이렇게 있구나 하고 그러면 어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안에 갇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그 물질고 세계 안에 갇히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물리적인 한계 안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면은 다른 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소부재한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나 어떤 창조물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자, 이런 분이 영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거룩함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Holy One of Israel 많이 나오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뜻은 깨끗하다 이런 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원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상이 있잖아요. 이 두 개는 넘어갈 수 없는 시면의 공간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올라갈 수, 이건 창조자고 이건 창조물인데 이 두 개의 그 클래스는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뜻이에요. 창조 세상을 어떻게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앞으로는 초월자다 그런 얘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어느 구조 공간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작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초월하는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하나님은 집이 영원이에요. 영원. 우린 시간 안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은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에요. 홀리니스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우주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자다. 우주공간 밖에 있는 그런 초월자인데 그 초월자가 이 우주공간의 이 조그만 별, 이 지구 안에서 어떤 사람들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냐.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한다.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 그 다음에 죄를 짓거나 하면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 초월자가 우주공간 저 밖에서 그런 사람을 인지를 하고 그런 사람을 소생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하나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공간 저 밖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리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동원해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없으면 창조물이 하나님 아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와 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하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우주공간 저 밖에 계신 그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가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집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주공간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어놓은 이 조그만 집에 하나님이 들어와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거처가 셋째 하늘이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내재성이 있어서 어디나 거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한 군데를 하나님이 더 거룩히 구별하셔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세 가지 팩트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읽었으니까 이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고 우리의 존재하고를 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존성, 못 들어보셨죠? 자존성, 영어로는 assert 이렇게 돼 있어요. A-S-E-I-T-Y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영어는 표현이 무궁무진해. 이게 라틴어에서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된 말인데 assert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존성. 자존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풀어 설명하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충분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뭐 창조물이나 어떤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주 공간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가서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만 이 아테네에 거하는 이교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많은 신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는 겁니다. 24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여기 나온 세상은 우주공간을 이야기하는 우주공간 온 세상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주인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 손으로 만든 뭐 불당도 가면 뭐 손으로 뭘 만들어놨잖아요. 25절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않는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존성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가서 도와줘야 되면 그럼 뭐예요? 이 사람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나오시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가서 내가 예배를 오늘 대신 드려줘야 되겠다. 이런 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고 뭐 만들어 놓으면 얼마 지나면 여기 색이 변하고 돌이 다 떨어져 나가면 가서 다시 깎아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손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모든 건 누구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자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심지어 저 하늘에 떠있는 저 모든 별들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인력,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없으면 다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치 않은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을 가서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0년 동안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사람들 구원하려고 자기 힘으로 나가서 이집트 사람도 죽이고 하다가 탈로가 나서 어디로 도망을 가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그래서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쯤 되었을 때 여기 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떨기나무가 나타난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시꺼멓게 타고 그러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소멸이 돼야 되는데 아 불은 붙었는데 아 이상하게 떨기나무가 소멸이 되지 않는 거야. 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이제 가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4절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떨기나무 쪽으로 접근했더니 모세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서 있는 데는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 여기도 가서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제가 이것도 이제 한번 설명을 할 그런 기회를 이제 가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7절부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당한 이런 모든 걸 내가 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보내서 이집트 땅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려보내려고 한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11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말하는 거죠.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제가 데리고 나가야 됩니까? 제가 40년 동안 양떼 치는 목동으로 지금 살아왔 맞습니다. 목자로. 1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집트 땅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미디안 땅에서 그래서 이제 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니 같이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 거냐 하면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면 그럼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다고 하는 걸 그걸 모르냐?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보시면은 4장에 가서 보시면은 4장 26절에 셋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태어났어요. 가인 대신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일이 생기기 전에 뭐 모르겠는데 한 1500년쯤 이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게 뜻이 뭐냐? 근데 왜 그 이름이 뭐냐고 또 왜 묻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단순히 이름이 뭐냐 이거 지금 묻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름은 뭐예요? 그 존재를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존재.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름만 되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모린다 한다고 할 때 그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전 인격체를 두고 그분의 품성과 그렇죠 그분의 모든 능력과 이 모든 걸 두고 내가 침례를 이런 이야기지 이름을 대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이름이 뭐냐고 지금 물은 그 얘기가 뭐냐. 그 이름의 의미 아니면 그 이름을 소유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물을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영어로 가서 보면 대문자로 I am, that I am 이게 다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I am, I am이 너를 보냈다 그래라. I am. 여기 지금 I am, I am, I am이 한 구절 안에 세 번이 나오는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뭐예요? I am이에요. 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뭐예요? 난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나는 시간을 초월한 자존하는 자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자존하는 것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영원전에도 I am. 우리 같으면 옛날에 너 어디 있었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I was, 나는 거기 있었어? 그러면 I was를 써야 되잖아요. 너 옛날에 1년 전에 어디 있었어? 그러면 나는 1년 전에 미국에 있었어? 그러면 I was in America. 그래, was를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was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원 전도 I am.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I am. 앞으로 너 어디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I will be in America, 미국에 있을 거야 1년 뒤에. 이렇게 할 땐 will be를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will be가 없다는 거예요. 막 1년이나 아니면 영원 후가 다가와도 그냥 하나님은 I am이라는 얘기예요. I am.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나는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해라. 영원전에도 I am이고 지금도 I am이고 미래에도 I am이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 영원성이 영어로는 이터널리티 이렇게 되어 있는 영원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뭐냐? 시간에 관한 하나님의 자존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뜻이에요. 초월하면서도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인류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하고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도 시간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하고 맺는 그런 관계하고 하나님과 시간과 맺는 그런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또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일이 지금 태산 같은데 우리 인간은 그렇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루질 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갈 때가 있어요. 너무 느리게 가면 어떻다 그래요? 너무 재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흥미를 잃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시간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무관하신 거예요. 시간과 무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시간이 충분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 모든 계획에 있어서 시간이 모자란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이해하시겠죠?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거 하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지루해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와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존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그 이런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 끝도, 저 영원전 저 끝도 뭐예요? I am이고, 지금도 I am이고, 저 마지막이 없는 건데, 하여튼 그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끝도 I am이니까, 하나님께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죠. 어떻게 설명했어요? 인간의 세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요. 1초 전에 저하고 1초 후에 제가 이 안에 이미 세포가 변해 있단 말이에요. 노화가 돼 있어요. 1초 전 1초 후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 전과 영원 끝이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는 I am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I am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이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뭘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을 하고 가서 뭐 덕을 쌓고 그저 불당을 청소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필요로 하니까 그 신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자존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 그분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구원받는 일은 기독교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아 고맙다 그리고 구원을 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의 이런 잡신들하고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거기에 더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존하시기 때문에 우리 손을 통해서 뭘 받아야 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오늘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냐. 이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일을 여러분에게 한번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 5분만 더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우리 이제 구원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지옥불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 이 지옥불에서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뀐 건데 오늘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구원 받았다. 네, 구원 받았어요. 그럼 지옥불 속에서 이쪽으로 천국으로 옮겨졌잖아요. 이 긍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 또 가서 보면 그 밑에 가면 영원한 생명, 간단하게 줄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영생, 그렇죠? 영원히 지속이 되는 그러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시간과 무관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은 시간과 무관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영존하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서 보니까 시간과 무관한 존재는 한 번밖에 없죠. 누구밖에 없어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시간과 무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시간과 무관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지금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시간과 무관한 그런 존재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베드로후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미 우리가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가서 divine nature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가 있어요. 모든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에 속한 모든 게 우리에게 속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잖아요. immutability. 우리가 구원 받으면 하나님처럼 어떻게 돼요? 불변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그만큼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많이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녀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 부활하신 이후에 시공간을 초월해 다니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존재가. 다 어떻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무소부재.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몸이 변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100% 전적으로 의로 오시잖아요. 오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진실하시잖아요. 거짓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무한대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무한대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자존성을 들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면서 어떻게 시간에 무관한 존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면 말 그대로 시간에 무관한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가시거든 나는 이제 시간에 무관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 시간에 무관한 사람이야. 영어로 I am이야. 나는 딱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영어로 나는 I am이야. 하나님보단 작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아들의 특성이 뭐예요? 아버지 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게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 성화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거지인지 내가 왕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시간에 무관한 사람이 아, 이 정도는 알아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뒤에 우리의 신분을 좀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IM이다. 작은 IM.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를 끌고 오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된다. 신분에 걸맞은 삶.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삶. 그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간을 초월한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니까.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짧게 얘기하면 이게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한 20시간이고 이거 지내는 이렇게 동안에 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같은 이제 신분이 되는 그와 같은 그 위치에 지금 들어간 사람이야. 그렇죠? 이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도. 그렇죠? 이렇게 작정을 하자 이거예요. 저도 작정을 하고 여러분도 작정을 하고 그 어떻게 언행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맞는 그런 언행이 내 가운데서 나와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걸 고쳐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목사가 뭐 누구를 꼭 지목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변화가 되고 여러분도 변화가 돼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자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됐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자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한 20번 정도의 와 같은 그 성화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